1056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4장 23절부터 31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이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리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해사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더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며 또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를 오늘 말씀 안에서 생각이 하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이 말씀과 함께 열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지자가 그 활동하던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를 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만 전하는 참된 선지자가 있고, 반면에 이제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들 그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분명히 차이가 이제 드러나고, 또 이들 선지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했는데, 이처럼 이 참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그저 평안하다 이러간 말만 했을 뿐이었죠. 왜 그처럼 그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냐면은,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세상의 현실, 또 이 세상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세상을 제대로 보는 그런 안목이 없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 자신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형편이었는데도 그 같은 자기 실상을 전혀 알지를 못했죠. 그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떤가, 그런 자기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을 바르게 본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다고 해서 다 그 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세상을 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세상을 보는 것이 제대로 바르게 보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검게 보시면은 선지자의 눈에도 세상이 검게 보여져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을 가장 바르게 보시고 가장 바르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의 기준에서 판단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린 옳다 이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의 뜻으로 했기 때문에 그 뜻에서 벗어나면은 세상은 바르지를 못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제대로 보면서 아 세상이 어떻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실상이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인가 그걸 제대로 볼 수가 있었지만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었죠. 그 뜻을 알지도 못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 그걸 그들은 전혀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세상을 보면서 심판을 외쳤고 그들의 죄를 경고를 했고 책망을 했고 그런 말을 했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니까 그냥 눈에 보인 대로 보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평안하다 문제가 없어 그렇게만 해 이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구약의 선지서를 다 살펴봤지만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쳤던 게 심판이었습니다. 오직 그 심판만을 외쳤던 거죠. 그 참된 선지자는 그 누구 중에도 평안을 외친 선지자가 없어요. 이 선지자들이 몽땅 다 이 심판을 외칠 정도로 이스라엘은 엉망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그 실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2000 몇백 년 전에 선지자 입에서 나온 그 외침들이 오늘 우리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때와 지금의 우리가 다르다. 다를 거야. 달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세상이 변했다고들 하지만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꼭 있는데 그게 죄에 대한 인간의 본성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본성만큼은 전혀 변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문명과 문화를 따라서 변해간다고 해도 또 변했지만은 이 죄에 대한 인간의 그 본성 그것만큼은 아담 이후로 불변이에요. 변한 적이 없죠. 그 예레미야가 유다가 이방인의 우상을 끌어들인 거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했는데 우리도 그 우상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다나 이스라엘이 우상을 끌어들인 것은 그 부유하게 잘 사는 이방 나라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센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는 잘 못 산데 이방 나라는 잘 사니까 아, 저들의 신이 우리 신보다 세구나 뭔가 이런 그 느낌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좀 잘 살아보려고 그들의 신을 끌어들인 것이죠. 또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맡기려고 하기보다도 강한 나라와 화친을 맺어가지고 그들 힘을 빌려서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런 방책만 내세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명목상의 신이었죠. 조상 되도록 믿은 신이니까 그냥 믿는 것뿐이고 믿어주는 것뿐이고 실제 그들이 바라보고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것은 이방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부요하게 해주는 신 하나님께 맡기거나 하나님께 신뢰하는 그런 게 없었죠. 이런 부분에 우리도 다르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끌리는 그 하나님도 어떤 심판보다 복을 준 하나님이 더 마음에 끌리기 십상이란 말입니다. 내게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또 마음에 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가 묻고 그걸 생각해 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도 당장 문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자, 그 힘을 찾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그 뜻보다도 내 이익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 심성이란 얘기입니다. 뭔가 생명에 속한 거룩한 자라. 이러한 여김을 받는 것보다도 그런 자로 높임받는 그것보다도 먼저는 부유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기를 더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뭐 생명이든 하늘나라든 일단 둘째 문제고 일단 내가 부유하게 마음 편하게 잘 살아보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앞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이라고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부르면 사고 있는 그런 지금의 실상 우리가 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다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외쳤던 예레미야가 오늘 이 시대에 와가지고 말씀을 외친다면 과연 예레미야가 아 지금은 괜찮네 심판이 아니라 평안을 외칠 만한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 23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선지자가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보는 세상이 땅이 혼돈한 상태, 공허한 상태, 하늘에는 빛이 없는 흑암의 상태. 그렇게 세상을 봤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그 혼돈과 공허와 하늘에 빛이 없는 흑암의 상태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땅의 상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은요, 그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땅의 상태를 공허, 혼돈, 흑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지자가 유다를 보면서 그 유다가 바로 창조된 상태와 똑같이 공허하다, 혼돈하다, 또 흑암에 있다, 하늘에 빛이 없다. 그런 창조된 상태로 그렇게 지금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 창조 전의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해가 없어가지고 어두움이 캄캄하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해가 없어가지고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것을 가지고 혼돈, 공허, 공허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뭐 세상에 아무리 엉망해도 해가 있으니까 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혼돈, 공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가 뭐냐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상태를 혼돈이다, 공허다, 흑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의 상태.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잖아요. 해도 달도 별도 바다 땅 나무 물고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그 상태의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충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게 충만이고 그 말씀이 없는 비어있는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를 깨뜨려버립니다. 근데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자기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은 세상 그 어떤 힘도 의지하지 말고 힘으로 여기지도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그게 언약의 말씀을 믿는 이스라엘다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다. 이걸 믿었다면 세상의 것을 힘으로 여기지를 않겠죠. 조용히 하나님은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걸 믿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설령 지금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으니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선하신 뜻대로 성취하시게 나가실 것이다. 그걸 믿었어야 한단 말입니다. 유다가 그 믿음으로 살았다면은 뭐 강도 없고 하친해가지고 도움받으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국 유다가 그 강도고 빌붙어가지고 그들 힘을 빌어서 도움받고 문제를 뭐 해결하면서 자기 안전을 깨하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다 그겁니다. 하나님 언약을 믿지를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유다가 말씀 밖에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 말씀이 없는 상태, 그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공허하다, 혼돈하다, 흑암이다, 이렇게 창조 전의 상태로 지금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예레미야 당시 유다의 그 상황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가 없죠.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이 선지자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하늘에 빛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유다 전국이 막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이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비록 이방 나라 위협에 시달리겠지만은 어쨌든 겉으로는 조용했을 겁니다. 유다라의 그 전국도. 근데도 선지자가 그 유다를 향해서 공허, 혼돈, 하늘에 빛이 없음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세상 그걸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말씀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유다, 철저하게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유다이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말씀이 없다. 말씀 없기 때문에 너희는 공허, 혼돈이고 흑암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가 그 살아가는 이 세상이 뭐 조용하고 겉으로 별 문제 없다고 해서 이 평안이라고 우리가 절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한 공허와 흑암과 혼돈의 상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 하나님 말씀 밖에 있잖아요. 그래 공허하죠. 혼돈이죠. 흑암이죠. 창조 전의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를 본 것처럼 지금 우리의 시대를 봐도 똑같을 거란 말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하늘에 빛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바라볼 것이 분명해요. 그만큼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그런 상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요, 지금의 신앙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결코 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신앙인데 지금의 신앙은 철저히 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내 중심이라는 건 나를 위한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 믿음의 어떤 결과로 내게 뭔가 주어지는 그게 내 중심이에요. 바로 이것이 말씀만이 있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신앙이 내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에 관계에 있다면 내 중심으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이 쓰신 도구고 난 없고 하나님은 계신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건 나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말씀 아닌 상태의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합니다. 또 예수 믿고 복받고 구원받자는 이런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항상 그 이처럼 날 위한 그런 그 신앙으로 자꾸 여기기 때문에 결국 교회도 당연히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기 위한 그런 곳으로 전락해버렸다고 해도 과언은 사실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 마음 편해지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교회 나갈 재미가 생긴다는 그게 지금의 현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이런 현실을 가진 선지자가 왔다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답은 뻔합니다. 유다를 보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유다도 똑같은 실상이었으니까. 그 24절부터 28절까지도 유다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그 말씀하는 내용인데, 이처럼 이 선지자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을 제대로 보는 선지자의 그 눈에는 세상은 평안할 수가 없는 혼돈과 공허의 세상, 심판이 요동치는 그런 세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은 우리 신앙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30절에 보면은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면 그 유다를 아름다운 옷을 입고 보석으로 장식하고 화장을 하는 그런 여인으로 빗대어서 지금 얘기합니다. 유다를 이처럼 화장을 하고 아름답게 꾸민 그런 여인으로 빗대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여인이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남자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처럼 유다가 이방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안전을 깨하려고 이방 나라에 굽실거리는 그런 모습을 그 여인으로 화장을 해서 남자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여인으로 지금 빗대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부하고 굽실거리는 그런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그게 유대했다는 거예요. 강대국이 잘 보여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뭐 아부로 굽실거려가지고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안전을 깨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다 이런 말로 분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작정된 그런 세상에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어느 곳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처럼 유다는 망하게 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실상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그냥 강대국만 자기들을 잘 도와주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강대국에 잘 보여가지고 그들 힘만 좀 의지하면 다 해결될 거다. 그게 그들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전혀 그들은 염두에 두지를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게 되면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 달려간다는 그 실상을 잊어버려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남보다도 출세하고 그러면은 행복할 것 같고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마지막 헛된 것이라는 걸 알죠. 그걸 염두에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사는 이것이 바로 헛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심판이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면요, 이 생명이니 뭐 자비니 긍휼이니 뭐 구원이니 이런 모든 말들이 다 무가치와 헛된 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게 쓸데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데 생명이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심판이 없는데. 근데 심판이 있고 그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은 생명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 이런 모든 그 문제들이 우리의 존재 문제에서 정말 절대적인 존귀한 것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처해 있다? 근데 사망에서 건질 게 돈도 안 권력도 아니고 어떤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다? 그렇다면 자연히 예수님 용서의 은혜와 동기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사망의 처에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심판을 있다는 것도 무시해버리고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말한 대로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빠져 사는 거예요. 생명이 용선이 하는 것들은 다 그냥 뭐 우리의 생각에만 살아있는 것이지 그건 가치라고 하는 우리가 염두에 두질 않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생각한다면은 돈 벌고 어떤 부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자비를 구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는 것,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걸 분명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는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 땅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처럼 심판과 어떤 멸망 모든 걸 다 우리가 무시한 채 있다는 보게 되면은 세상 평안하네 그러면서 생명이든 그것은 다 염두 두지 않고 그저 이방 나라처럼 돈으로 강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거기에 온 마음을 두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한다 이런 말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발끈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의 심판을 받을 이유를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기독교인이라고 예의는 아닙니다. 심판은 믿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 복받고 잘 사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런 마음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걸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인정이 둔 척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마음은 이방인과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떤 이 세상에 막 비가 쪼록쪼록 내리면서 홍수 심판 징조가 막 보일 때 방주 만든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노아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었을 뿐이에요. 비록 비 한 방울이 없고 햇볕만 쨍쨍 내리찐다고 해도 홍수를 멸하실 거다. 그 말씀만 믿고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그때 그 징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했던 그 징조는 사람들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게 징조였습니다. 그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악했다는 얘기는 내가 저 사람 죽여버릴까 누구를 망하게 할까 어떤 이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악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계획들이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한 이 세상 국권 서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 내 국권이 서볼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런 계획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습 모든 여자 그게 뭐냐면 자기 좋을 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네 좋을 대로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가는 그건 없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한테 악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세상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징조들이었죠. 노아는 세상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홍수로 있다가 심판하실 것이다 분명히 확신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일단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 전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마음에 계획하는 것들 다 이 땅에서 굳건히 날 세우기 위한 내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그런 계획들이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 받기보다도 내 좋을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 땅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 자체가 이미 이 땅에 하나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는 징조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심판 아래 있는 세상으로 보게 되면은 가장 지혜로운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심판을 무시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계획대로 자기 좋을 대로만 살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홍수 심판 때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은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방주만이 홍수에서 노아 가족을 살려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만 보고 그렇게 믿고 산다면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게 사는 길이죠. 심판 때.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보고만 있다면,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처럼 심판 안에 있다는 우리가 분명히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치는 심판 때 확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무엇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고 무엇이 정말 존귀한 것인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있을 마지막 그때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살아가는 이 땅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지혜로운, 우리에게 정말 복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그 답을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의 심령에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왜 귀한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보게 되면은요, 정말 돈이 있어야 살 만한 그런 세상으로밖에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런 시각에서 이 땅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멸망을 향해서 악한 길로 달려가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실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은 돈이 있어 살만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이고 참된 진리의 길을 가는 지혜로운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의 눈이고 또 우리 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 찬 창조된 상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본 세상 어떻습니까?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으로 여겨지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다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이 땅을 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심판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러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심판에서 우리를 살리고 건지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고하게 우리 속에 세워지게 하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를 믿는 믿음의 길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